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요즘은 그 편지 잘 안 쓰죠, 그죠? 예.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거의 이메일을 이용합니다. 아니면 그 문자나 이 카톡 같은 어플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 직접 보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 바울이 지금 그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지요. 그 왜 편지를 썼겠습니까? 예. 직접 갈 상황이 못 되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 말을 다시 하면서 오늘 본문 22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려 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라고 하죠. 아마도 여러 가지 사정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이 사역들로 계획이 변경됐을 것이고 아니면 이 건강상의 이유나 이 재정적인 문제로 계획이 틀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서상 이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고 로마서의 막바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역사상의 순서를 매우 잘 알고 오늘 본문을 보는 셈입니다. 그러니 조금 웃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57년도에 기록되었다고 본다면요. 물론 그 소수의 의견도 있어요. 그래도 57년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메이저 학설입니다. 그럼 불과 2년 뒤에 바울은 로마를 방문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23절을 참고하면 바울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스페인인 것으로 보이는데 스페인을 방문하는 길에 이 로마를 잠깐 들려가지고 재정적인 지원도 받고 동역자도 구해서 함께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스페인에 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페인 가기 전에 처형당한 것으로 대부분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 2년 뒤에 자기 자신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당시에 그 자신의 그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로마 황제, 당시 그 네로 황제였지요. 네로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여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 자기도 예상치 못한 희한한 방식으로 로마의 신자들을 직접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합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도라도 뭐 바울 정도면 최고의 사도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엄밀하게 교회 전통을 따지자면 그 제1사도는 그 베드로가 되겠지만 바울을 베드로보다 우위로 치는 이 관습도 상당합니다. 그런 그 훌륭한 사도가 사역 계획을 이 세울 때도 보면요.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계획은 하나님 손에 있었고 그 계획에 순응하는 것이 사도들의 사역이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를 들리고자 원했던 이 상세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재정적인 후원을 바라서만이 아니라 함께할 동행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탈리아를 기준으로 이 동쪽 그리스나 터키 지방은 그 당시 그 그리스어를 사용했지만 이 서쪽 지방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이 스페인은 그리스어가 널리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라틴어를 잘하는 이들이 많은 로마의 이그 신자들 가운데 많았으니까 이 그들 가운데 그 동역자들을 뽑아서 함께 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자기 계획이 무슨 소용이에요? 뭐 그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경우 신자들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25절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내가 원래는 그런 사역 계획을 세웠으나 그러나입니다. 이제는 막혔는데 그 까닭 중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야 할 일이 생긴 것이지요. 굳이 복음 사역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자주자주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세계 각지에 아직까지도 보면 한국 선교사님들 참 많거든요. 정말 이름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동네. 뭐 아프리카 무슨 나라의 그 수도도 아니고 거기서도 뭐 촌동네 이런 데도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그 있습니다. 물어보면 되게 그래요. 저는 이름도 처음 듣는데 어떻게 이런 동네 알고 오셨습니까? 뭐 저도 몰랐지요. 저도 처음 듣는 동네 왔지요. 뭐 이야기하려면 밤새야 된다 합니다. 자기 계획, 자기 사역 계획 고집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참 맺습니다. 억지로 자기 계획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역자들도 있거든요. 그 대개는 그 낙심합니다. 처음에는 자기 의지로 뭐 어떻게 저찌 해서 이렇게 버텼을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본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그 자기 의지로 버티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안 되고 막 여러모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계획 가지고 이렇게 막 버티는 안절부절하는 사역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여기서 뭐 자녀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녀들 계속 자라잖아요.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그러니 막 사역자들이 막 여기서 처음에 사역하러 왔다가 어찌저찌 막 여기 머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영주권 따는데 막뭐 시민권 따서 머무는 데막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하는 거지. 그런 사역자의 그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뭐 너무 또 가혹하게 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싶을 때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대학 갈때 되어도요, 영주권 받을 때가 되었어도 하나님 가라시면 가야지요. 자기 계획과 다르다고 그것을 막 질척대고 막 뭉개고 있는 그 사역자들을 보면 참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 기쁨으로 가면 거기서 쏟아질 열매들을 상상도 못한 것들입니다. 뭐 아프리카 어디 오지로 가면은 뭐 자녀들이 잘못되고 뭐 방황하고 막 그럴 줄 알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닥친 것도 아닌데 미리 막 겁을 먹고 벌벌 뜹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내가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불안하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일하시게 하고, 내 자녀도 하나님 키우시게 하면 그 불안할 이유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도 눈부신 지도자들을 키워내십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어때요? 그토록 좋은 환경, 막 좋은 학교, 좋은 교육, 그 속에서도 정말 끔찍한 지도자들을 양산합니다. 제가 가끔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 하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목사님 역시 그 젊으니까 참 용감하시네. 용감하기 무슨 용감하긴요. 제 겁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저할 때 많고, 안절부절할 때 많고. 용기가 아니라 그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겁이 많지만 그건 믿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걱정할 것 없다는 것. 다니엘 눈에 굶주린 사자가 들어왔으면 거기 지발로 못 들어갑니다. 다니엘 눈에는 사자 목덜미 쥐고 있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 들어가는 거죠. 보는 게 달랐어요. 그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 눈에 불구덩이 들어왔으면요. 거기 못 들어가요. 불 가운데 있는 하나님 보았으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사람들 눈에는 사자만 보이지 그 목덜미 쥐고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불구덩이만 보이지요. 불구덩이 속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계획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26절을 보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함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어떤 교회에서 얼만큼 헌금을 거뒀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는데요. 아마도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그 빌립보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로 힘을 써가지고 헌금을 모았을 것이고, 아가야 지방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헌금을 모았을 겁니다. 27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더 강조합니다. 똑같은 말 하지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초대교회의 헌금 정신 이러했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에 하는 거 아니었어요. 기뻐서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기쁨을 상실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는 교회의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이를 집행하는 장로들과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누가 선뜻 헌금하고 싶겠습니까? 마지못해 죄책감으로 하거나 관성으로 하는 것이죠. 헌금한 성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집행하는 이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기쁨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원래 헌금은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오늘날 죄다 망쳐버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눈치 보고 막 아까워하고 손 벌벌 떨고 있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성도들 못하다는 사실을 이 성도들 스스로가 잘 알거든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27절 끝에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교회와 이를 돌보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주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호의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치 선심 쓰듯 목회자의 급여를 줄수 없습니다. 마땅히 섬길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또한 호의로, 선심으로 교인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마땅하다라는 말은 의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의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다시 한번 바울의 사역 계획이 나옵니다. 바울은 진지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역사를 아니까요, 그죠? 2년 뒤에 얼마나 희한한 일을 겪게 될지. 뭐, 자기도 본인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자세히 봤습니다. 바울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지금 자기 계획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해준 다음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계획이 이렇다, 이겁니다. 30절부터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언제나 바울은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안 믿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론이 아니라 기도는 체험입니다. 그맛 모르면요, 기도 못 합니다. 엉덩이 들썩들썩거리고 마음은 벌써 딴데가 있죠. 그게 정상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 하는 짓인가 싶겠지요. 하지만 맛을 한번 본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이나 그 도박 같은 것 그렇다고 하대요. 한번 하기가 어렵지, 두번 하기는 뭐 쉽다고 맛을 봤거든요. 우리 옆에 성도들이나 아니면 특히 우리 자녀들, 막 기도 잘안 하고 사실 잘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도의 방법을 막 알려주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그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 형제가 또는 저 자매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는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귀찮으니까 그 기도 부탁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라 해도 맨날 그 기도 제목 보내오고요, 기도해 달라 하고 합니다. 바울의 사역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능력의 원천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누구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무슨 초능력 쓰듯이 썼다 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귀신 쫓고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가장 강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내 달란트, 내 재산,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맨 끝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일단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탁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마무리는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1절에서 보듯이 먼저 불신자들로부터 핍박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이 여러 교회에서 모은 헌금은 가져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쁘게 받아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죠. 그 다음이 32절인데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너희와 함께 편하게 쉴수 있는 때가 올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그죠? 첫째가 자기가 사역함에 있어서 핍박당하지 않도록, 둘째가 내가 가져가는 이 헌금 그들이 기쁘게 받아줄 수 있도록, 셋째가 너희들과 직접 만나서 편히 쉬는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이세 가지가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맨 마지막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건이세 가지였어요. 그맨 끝에 오늘 읽은 그 끝에는 축도로 마무리를 하죠. 마지막 이제 16장 남았는데 이것은 전체 편지에 대한 마무리로서 인사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 사역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앞설 수 없습니다.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주변을 보면 고집부리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분명히 떠나야 할 상황인데 뭉개고 있고, 아니면 기다려야 될 상황인데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라고 선한 의도라고 해서 이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헌금하는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이를 집행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큽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려면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주고받는 태도도 유의해야 합니다. 호의의 관계 아닙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에게 주는 급여는 호의나 선심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교회를 돌아보는 일도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성도에게 부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능력의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나누는 일입니다. 이는 주기도문처럼 공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형편이 담긴 사소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바라는 믿음이 녹아있는 교제가 교회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맨날 그 세일 정보나 나누고요, 어디 뭐 여행 정보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공적인 일부터 어느 정도 비밀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서로서로 교환하면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듣고 배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이 정말 나의 일이 되고 여러분의 일이 될수 있는 아름다운 갈보리교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알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내 계획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관심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국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지금 이 시대에 뜻한 바가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없지만 무슨 일이든 아멘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준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내가 가진 능력들, 여러 은사들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